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용
차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경님 이제 겨울 완전 한 중간이네요.
겨울이 안 끝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봄을 거부한다.
저는 좋은데요.
뭐야. 봄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분 모셨죠?
저희 오늘 게스트분은요. 리디북스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 이지혜님을 모셔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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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야 되나?
반가워요. 지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혜님 디자인 테이블 나오시니까 좀 긴장되시죠?
네. 긴장 많이 긴장되네요.
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본인께서 한번.
지혜님께서 그냥 소개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리디북스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네.
아, 끝인가요?
네. 우리랑 똑같이 하셨어.
리바이벌인데?
네.
요즘 뭐 하며 지내셨어요? 1월달 연초?
연초보다 연말에는 네. 이제 저희 제품 중에 페이퍼 프로라고 이제 잉크 리더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아 새로 나왔죠. 네, 네.
그거 마무리하느라 좀 많이 바빴고
간접 광고.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연초니까 뭐 이것저것 새로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없으세요?
그냥 연초에 시작한 건 명상?
명상은 어디 명상원 같은 데서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요새 보니까 명상 앱들이 되게 잘 나온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플 해빗이라는 앱으로 요새 명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써봐야겠네요.
그 앱으로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인지를 선택을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명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그 정말 명상이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확실히 명상이라는 게 잡생각이 많아서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편인데 딱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해야 되나?
네. 포커스.
너무 저 요새 되게
필요해요.
기복이 심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기복이 심한 거잖아요. 저랑 따로 얘기 좀 해요.
저희 근황토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혜님 긴장 푸시라고 저희가 일부러 좀 앞에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 네, 이제 긴장 좀 풀리셨죠?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기를. 이거 다 지혜님을 위해 저희가 꽁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황에 대한 얘기 정도로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님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지혜님께서 현재 리디북스에서 일하고 계신데 대학교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포지션에 계신지 좀 궁금해요. 시각 디자인과에서 UI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발자취를 지니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고요.
네.
시각 디자인과를 이제 가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어렸을 때부터 시각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사진도 많이 찍었고 또 만화도 많이 그리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뭐 포토샵 같은 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제가 만든 이미지를 모으는 웹사이트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시각 디자인과로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진학 전에 이미 포토샵이랑 이런 거 다 하시고 웹 쪽도 접근을 하신 상태에서 디자인과로 진학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포토샵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진짜 빠르다. 포토샵 네. 어도비 5.0 이거 쓰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전인 4.0.
나 6.0 썼었는데.
저는 CS.
와 진이 그때 뭐 그게 왜 집에 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그
가수 똑같아.
덕질인가요?
네. 저도요.
네. 역시
그 가수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포토샵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림판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와. 필요해져서
완전 공감돼.
어, 재밌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운받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네. 초등학생이어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CD가 있거나 하면 저한테 혹시 좀 빌려주실 수 있냐.
어, 맞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5.5를 쓸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담임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거는 4.0밖에 없으셨어요. 아~ 네.
혹시 가수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
뭐 아~ 어차피
네, 네. 네.
주황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뭐 노란색이에요? 빨리 얘기해줘. 아니 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문했을 것 같은데.
어, 주황색입니다. 아~
이렇게 박수.
네. 아, 이게 그, 너무 꽃붙잖아.
재밌다.
나 좀 빨개진 것 같은데.
그,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영진에서 나온 어도비 책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한 달 트라이얼 CD가 들어있고 쓰다가 진짜 CD를 구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 어, 이런 얘기들 이런 완전 처음이라 저는 되게 새로워요.
아니,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세요.
어, 잠깐만.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기존에 포토샵이나 이런 걸 다 아신 상태로 디자인과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CD과에.
네, 근데 시각디자인과 들어가셨을 때 뭐 이런 UI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런 보통 그래픽 디자인을 많이 배우지 않아요?
네, 저희 학교에는 사실 그런 커리큘럼이 아예 없어서 네. 이제 저는 그냥 혼자서 보통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도 CD과인데 타이포그래피나 뭐 편집, 뭐 영상 이런 게 있는데 당시만 해도 UX, UI는 이렇게 커리큘럼 없을 때거든요. 많이.
맞아요.
그때 그러면은 어떻게 또 CD과 안에서 또 UI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나요?
어, 일단 제일 처음은 아이팟 터치 4세대를 쓰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MP3가 필요해서 아이팟을 산 거였는데 네. 아이팟 터치 4세대는 이제 거의 아이폰이랑 동일하게 앱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한 동안 계속 아이팟 터치를 쓰면서 이제 앱을 계속 써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휴학 끝나고 나서는 앱을 이제 기획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찾아봤지만 이제 커리큘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의 전환을 해서 창업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우와. 창업 수업이요? 그러니까.
창업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만의 수업은 아니었고 이제 몇 개 여대가 모여서 그런 수업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아. 주최로 하는 그런 수업이어서
좋은 수업이다.
다른 분들은 약간 정말 그 사업화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면은 지혜님은 아예 그런 그 당시엔 기획? 새로운 서비스 기획이나 이런 분야에 접근하기 위해서 들어보신
거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창업이라니까 되게 크게 뭐 정말 비즈니스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또 이런 앱 서비스를 또 생각하는 거는 그 안에서도 갈리지 않나 해가지고.
네, 맞아요.
언제인 거예요? 저희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니는데 그게 대학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런.
그러니까. 네, 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고 네네. 이제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해서 바로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창업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 건물에 입주하신 기업의 CEO분들을 초청하는 오.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바풀 CEO
바풀이요?
네, 바풀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네네. 그 스타트업의 CEO분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아,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용기 있게 그 수업이 끝나고 찾아가서 우와. 제 이력서랑 명함을 드리면서 정규직 디자이너로 아직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인턴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제 포트폴리오를 드리고, 그래서 원래는 정규직 디자이너를 뽑고 계셨지만 이제 저의 용기에 뭔가 답해주시는 의미로 제가
열이 있어 보이시니까
그래서 인턴 디자이너로 짧게 2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행동을, 그게 바로
네 맞아. 그러니까 네네.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맞아요. 않는다는 말이 뭔가 자기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서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 바풀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2개월 동안 계셨는데 뭐 그게 어떤 스타트업이었고 인턴 디자이너로서는 어떤 경험을 하신 거예요?
바풀은 그 수학 질문 앱인데 이제 수학에 관련해서 네. 뭐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올려서 서로 이제 답변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예 디자이너가 없던 상태여서 UI 디자인도 하긴 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필요한 그런 디자인 작업들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인턴 디자이너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듣기에는 일량이 꽤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뭐 조금 야근도 하고
서비스 운영을 다 해야 되니까
디자인 에셋들 다 제작하고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2개월 정도 하시고 그럼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앱이나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한창 관심이 생겼을 때 스타트업 바로 풀기를 경험해보신 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느낀 바가 있지 않아요? 제대로 해봐도 되겠다 이런 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약간 맛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나는 앱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4학년이어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때였는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도 웹사이트 만들고 이런 걸 좋아했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다 PDF로 만들지만 저는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꼭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 한계가 있는 거죠. 나무 웹 에디터로 제 포폴 사이트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풀에 계시던 이제 친한 개발자분께 요청을 해서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싶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코딩하는 디자이너라는 그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 약간 0.5기 정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였죠.
아, 코딩하는 디자이너의 약간 시드가
파일럿
그때부터 이렇게 네.
그때는 그럼 몇 분이서 하셨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디자이너 3명이서 이제 했다가 한 분은 이제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가고 두 명이서 거의 1년 동안 HTML, CSS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뭐 문서를 아예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포폴 사이트를 결국 만들긴 했어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코딩에 대한 관심이 자기가 실제로 필요하니까 자신이 시작이 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지혜님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큐인?
아 네. 네
다른 이제 회사에서도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럼 그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준비하고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 가시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그 포폴 사이트로 이제 취업을 한 거죠. 네 UX 에이전시에 취업을 했어요.
에이전시.
네.
퀸에서는 어떤 일 그럼 하셨어요?
주로 이제 대기업 쪽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쪽 일을 이제 거의 했었고. 좀 UX 에이전시다 보니까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앱도 있고 TV도 있고 내비게이션 쪽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제가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 청소기 관련된 것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UX가 필요한 제품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에이전시에 1년만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네네.
그때가 이제 코딩하는 디자이너 수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던 때여서 그래서 1년만 하고 나오다 보니까 좀 깊숙하게 디자인에 참여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프로젝트 뭐 개수 자체는 사실 에이전시다 보니까 꽤 다양한 걸 경험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네, 거의 한 달에 한 개 정도로 이제 계속 참여했었죠.
이제 힘들진 않았어요. 스타트업에 있을 때는
맞아요.
그런 개발자, 기획자, 뭐 비즈니스 사이드 이런 데 다 밀접하게 같이 의논하고 일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마 에이전시는 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바를 이제 듣고 내부에서 그냥 UX 뭐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해서.
네, 맞아요. 아무래도 또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에 맞춰서 어떤 일정한 결과물을 뽑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 일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코딩하는 디자이너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서비스에 조인돼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는 아무래도 한 번 이제 만들고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저는 한편으로 하나의 뭔가 사실 코딩하는 디자이너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뭐 개발하고 만들고 그런 과정에 너무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게 퇴사하는 계기가 됐어요.
아까부터 코딩하는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코딩하는 디자이너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코딩하는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들이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HTML, CSS로 이제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 일종의 동아리 형태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코딩하는 디자이너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그 서비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고 어떤 수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네. 저랑 지웅님도 거기 3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 그때 한참 디자이너들도 코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고 이게 필요성을 느껴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 그런 시기가. 근데 그런 비영리 그룹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포트폴리오 보내고 내가 왜 이걸 배우고 싶은지 되게 어필을 해갖고 나름의 심사를 거쳐서 들어갔거든요. 그죠?
맞아요.
근데 와 어떤 좋은 분들이 자기 시간을 써서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전파해줄까 그분들이 그럼 뭘 얻어가지? 되게 그런 게 저는 의외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드신 입장에서 어떤 뭐 보람됨 때문에 하셨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가치를 주고 싶어서 하셨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요.
맞아요. 어떤 분들과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제가 이제 포플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파플에 계신 개발자분께 요청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파플에 계신 또 다른 개발자분도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처럼 디자이너들은 포플 사이트를 만들고 싶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아예 해볼까?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1기 모집 사이트를 오픈하고 나니까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폭발적인 반응.
네, 생각보다 막 뭐 언제 수업이 시작되는지 뭐
적극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뽑힐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걸 보고 너무 저희는 깜짝 놀란 거죠. 그냥 뭐 20명 뽑으려고 하면 뭐 한 50명 지원하겠지 뭐 아니면은 아예 지원자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니까
몇 명이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했어요?
궁금하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예상에 많은 거지 사실 뭐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것 같진 않았어요. 한 100에서 200명 정도였어.
10대 1인데요?
네.
그래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저 네. 심지어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아, 진짜요?
2기 때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재수생이었어. 재수생이었어.
너무 분노해서 다시 지원했거든요. 왜?
그랬구나. 그래서 1기 때보다 또 1기의 그런 반응 때문에 2기가 되게 잘 됐던 걸로 전 들었거든요. 어디서 지원도 받고 크게 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크게 지원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사실. 아. 네. 그러니까 교실 정도?
교실.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교실 정도.
매체에 소개도 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잡지도 나왔었고 몇몇 이제 기자분들이 뭐 블로터나 이런 데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때 당시 그러면 지혜님은 초기 약간 구성원이 4명? 5명?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운영진이?
한 3명 정도였어요.
각자 그런 역할이 있을 텐데 뭔가 맡으신 지혜님은 그런 코딩하는 디자이너 내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 코딩하는 디자이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일단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코딩하는 디자이너 모집 사이트 그리고 자체 브랜딩이나 그리고
또 수업 때 조교 역할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가르쳐 주시고 네. 직접.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완전히 제가 그 개발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이너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거의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자분들은 사실 클린 코드를 짜고 뭐 그런 거에 집중을 하신다고 보면 디자이너분들은 얼라인을 맞추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 HTML을 하다 보면은 얼라인이 진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네. 가운데 정렬이라는 게 약간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꼼수를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발자분들은 그게 왜 중요하지?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개발자분들은 맞았잖아 라고 보시는데 우리 눈에는 조금 이런 거. 네.
그럼 코딩하는 디자이너가 운영된 게 1기, 2기, 3기까지 하고 그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기수가 6개월 동안 뭐 수업을 했다던가 이런 게 정해져
방식?
있었나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2개월 동안 하는 거였어요.
2개월이요?
네, 네. 그래서 한 달은 기초적인 HTML, CSS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 달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내 포폴 사이트를 만드는
아, 그럼 네. 그 2개월의 최종 결과물은 자신의 포폴 사이트를 만드는 게 일단 목표인 거네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 3기까지 하시고 지금은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만드실 생각은 없는지
맞아요.
혹시 그런 또 문의가 오지 않아요? 또 안 하나요? 뭐
아마 그런 문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같이 생업을 하면서 매주 주말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리소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익도 안 나고 근데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많고 또 수업하는 교실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원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명을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고 저희가 왜 교실이 필요한지를 또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힘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 회사를 그만두고 수익을 내기 위해 뭐 사업체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또 그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럴 짬밥? 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디자인 스펙트럼 시작할 때 아, 네.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뭔가
역으로 지형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같이 둘 다 뭔가 운영을 비영리 단체를 네. 운영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 되게 처음에는 일단 지용님은 회사를 그만두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뭔가 본격적으로 하시려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궁금했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뭐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진짜 사업처럼 운영하시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했고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방금 코딩하는 디자이너가 지속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지금 그 말씀하신 각각의 부분들이 지금까지 디자인 스펙트럼과 디자인 테이블 같이 운영하면서 다 고민을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금전적인 부분, 사람에 대한 그런 일의 분배와 시간. 매니지먼트, 시간 이런 것들.
그쵸.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저는 이거를 제가 뭐 회사로 다시 복귀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사업체 형태로 전환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하는 디자이너도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게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저도 지원했던 한 사람으로서 계속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거기서 더 지속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단순히 사실 뭐 금전적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모티베이션 부분도 있고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네요.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코딩하는 디자이너가 이름이 정말 잘 지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디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빨리 이름 등록하셔라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 그 상표권 등록 같은
네네네.
거?
네네.
맞아요.
어쨌든 조금 다시 부활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딩하는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끝내고? 이렇게 하고 지혜님 개인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현재 본인은 업무상으로도 계속 코딩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회사에서 제가 뭔가 권한을 받아서 코딩을 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저희 팀은 GitHub을 디자이너들이 직접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뭐 리소스 바뀌고 하면은 다 커밋하고 푸시해서 직접 리소스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아주 가끔 이제 개발자분들이 수정하지 않는 코드를 제가 수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개발이 다 어느 정도 됐는데 탭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개발자분이 좀 망설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코드가 좀 복잡해지고 다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계속 탭 애니메이션 넣는 걸 주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한 걸 보니까 그 탭 애니메이션이 리니어하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 혹시 출시할 때 애니메이션이 빠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혹시 어떻게 개발했냐라고 여쭤보니까 라이브러리를 붙여서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그 라이브러리를 알려주실 수 있냐 해서 이제 제가 그걸 찾아서 거기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적용돼 있는지를 보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제가 넣었어요.
우와.
진성 디자이너다.
장난이다.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어쨌든 그럼 디자이너가 코드를 만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발자분에게 양해를 다 구하고 된다는 허락을 구하고 보통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쓱 이렇게 코드를 밀어 넣은 것인지?
이게 팀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팀은 개발자분들이 네. 디자이너가 뭔가 코드를 수정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오픈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네. 저는 들었어요. 듣기만 하고 사실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뭔가 코드를 수정하기도 하고 같이 안드로이드 XML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좀 오픈되어 있는 편이에요.
되게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자신의 그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게 있을 건데 그게 사실 지금 부드럽게
중첩되어 있는, 네,
중첩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좋은 분위기네요.
그럼 제니 개인으로서는 일단 업무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코드를 항시 만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 개인적인 스터디를 할지 지속적인 코딩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요새는 지킬이라는 그런 스태틱 블로그 만들기에 좀 빠져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제 포트폴리오 겸 블로그를 만들어서 와. 사용하고 있어요.
지니 그런 거 지킬이 뭔지 전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그런 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회사에서 듣는 건가?
정확히 그게 뭐죠? 일단 스태틱 블로그 이런 그러니까. 것부터 용어가 지금 약간 생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이런 네. 신정보들, 개발 쪽에 네. 신정보를 얻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기도 한데 지혜님은 그런 걸 어디서 듣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일단 지킬을 알게 된 건 저희 회사 블로그가 지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엔지니어링 블로그가 있어요. 약간 스포카처럼.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쓰고 싶은 글이 있을 때 쓰기도 하는데 이제 저도 한번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 블로그가 지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제 컴퓨터에 지킬을 설치를 해서 올려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킬이란 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블로그에 적합하다? 블로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전에는 뭐 텀블러나 네. 네이버 블로그나 뭐 그런 거를 썼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거죠. 내가 수정하고 싶은 대로 수정할 수 있고 제가 날짜를 빼고 싶으면 날짜를 뺄 수도 있어요. 순서를 제가 마음대로 조정도 할 수 있고 근데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디자이너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것 같고 개발 자분들은 보통 블로그를 다 지킬로 만드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글 링크 같은 거 같이 해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알려드려야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킬에 대해 스터디를 하고 만드셨죠? 완성하신 거죠?
네. 블로그는 오픈을 했는데 사실 아직 글이 많이 부족해요.
외부 공개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네.
지혜님 스터디 하시는 내용들도 그냥 올리고 자유롭게 쓰고 싶으셔서 만들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보통 브런치나 미디엄 이런 데 쓰는데
그렇게요.
이제 지혜님은 그 바닥부터 본인이 내 스타일로 만드신 거네요, 그죠?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포폴 사이트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약간 무서운데?
멋있어요. 지혜님 이렇게 들어보니까 코딩도 그렇고 지킬도 그렇고 지혜님은 그냥 이걸 해야지 하면은 되게 다 잘 해내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코딩 하는 거 너무 어렵던데.
어때요? 혼자 그 고군분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HTML, CSS 같은 경우 공부할 때 이제 개발자분들은 다 코드를 뭔가 머릿속에 외운 것처럼 따다다닥 원하는 그 프로퍼티를 바로바로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잘 된 코드 같은 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뭐 HTML 이렇게 구조가 짜졌고 CSS는 여기에 이렇게 뭐 어떤 클래스는 이렇게 들어갔구나 하는 거를 하나씩 이제 밑줄을 쳐가면서
와.
외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아, 1년 정도 그렇게 했다고요?
네, 네.
내가 1년은 안 했지.
우리 너무 게으르게 했네요.
아, 역시.
아, 이런 초기 그 연습 과정이 필요하군요.
네. 네. 그리고 또 HTML은 특히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HTML5인데 HTML4 문서를 보면서 뭐 어떤 게 디플리케이티드 되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프로퍼티다. 뭐 그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고 HTML5로 넘어와서는 주로 시멘틱 태그를 뭐 쓴다든지 이제 구글 검색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헤더는 헤더로 쓰고 뭐 섹션은 섹션으로 쓰고 이런 것도 다 문서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아, 이게 시간과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전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와 저분은 원래 잘하셔서 뭔가 다 그냥 뿅뿅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청자들이 나는 왜 못하지라는 저 같은 생각을 할까봐
맞아요.
그게 아니라 지혜님이 진짜 프린팅을 해서 정말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럼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생기거나 막히는 게 생기면 뭐 어떤 식으로 해결하죠? 뭐 주변에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뭐 여쭤보거나 이렇게 하나요? 어떤 방식이 돼요?
처음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발자분한테 물어봐서 제가 얻는 게 없더라고요.
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문제만 잠깐 해결하고 지나가는 거고 제가 이제 혼자 할 때는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 약간 뭐 해답지 본 느낌인가?
그치.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공감 가네요. 우리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뒤쪽 넘겨서 풀이 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따라 써보면은 잘 되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난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시험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내 게 아니야. 아,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깨닫고 나서부터는 개발자분들한테 바로 물어보진 않고요. 일단은 구글링을 통해서 뭐 스톡 오버플로우나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다. 구글링에서 안 되는 건 없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먼저 접근해서 계속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다가 뭐 그 문제를 이렇게 씨름한 지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개발자분께 여쭤보고.
속이 좀 시원하네요. 저 이제 코딩 얘기는 이 정도 같이 나눴고
이제 지혜님의 지금 현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리디북스에서 UI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간단히 듣기로는 이제 리디에서도 플랫폼 쪽 하는 분들이 있고 그 페이퍼라고 하나요?
뷰어?
아 뷰어라고 하죠. 뷰어 쪽 일을 하시는 디자이너분이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것 같던데 간략하게 리디가 무엇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리디는 전자책을 파는 회사고요. 그 안에 이제 리디북스 전자책 서점이 있고 그리고 그 서점에서 산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리디북스 뷰어로 이렇게 제품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리디북스 뷰어를 만드는 팀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이게 그 회사명이 리디인 거예요? 아니면 리디북스인 거예요?
아, 회사명은 리디고요. 저희 서비스 이름은 리디북스.
아, 그렇게 돼 있군요.
네.
리디북스는 또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아는 분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에이전시를 다니시다가 이제 다시 서비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코딩하는 디자이너 하면서 준비해서 리디북스 공고가 처음에 뜬 걸 보고 아, 리디북스 너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리디북스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리디북스에 다니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근데 그렇게 소개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도 면접이나 이런 건 똑같이 보는 거 아닌가요?
네, 면접도 다 똑같이 봤습니다.
지금 일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이제 올해 6월 되면 딱 꽉 채운 3년 정도 됐어요.
어떤가요?
재밌어요. 일단 네.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책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에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책과 관련된 독서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보람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내부 고객이거든요. 아마 매출에 제가 한 그래도 0.01%는 차지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되게 항상 책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아. 저희 서점에서. 입사하면서 종이책을 다 팔고 와. 다 전자책으로 갈아탔어요.
네. 근데 전자책에 가끔 없는 것도 있잖아요. 나 네.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종이책 읽으시고요?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종이책 읽고 특히 디자인 쪽 책들이 거의 다 종이책으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 원래 일하는 걸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얘기가 나온 김에 궁금해서 리디북스 서점을 보다 보면 전자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생태계를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왜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죠? 그 과정이 전자책이 입헙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도 그런 유통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외한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종이책이 잘 되고 전자책으로 내도 되겠다 싶은 책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출판사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무조건 전자책 같이 내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전자책 필요 없다 하고 그냥 종이책만 내는 회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그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러면 리디 쪽에서 이 전자책이 필요하니까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거고 이미 나온 거를 유통하는 단계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 서점 자체는.
네. 그래서 저희 서점에 없으면 다른 서점에도 없어요.
아 동일 콘텐츠인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럼 리디북스에서 UI 디자이너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전자책을 사고 난 뒤의 과정 그러니까 전자책을 읽는 총체적인 그런 경험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자책을 읽으면서 불편한 점들 뭐 저희 뷰어에서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들 그런 거를 이제 기획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실 때 좀 경험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은 하나 들려줄 수 있나요?
일단
좋아하는 기능이라던가
제가 작업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형광펜을 이미지로 멋지게 공유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형광펜을 치고 그 문장을 그냥 로우 텍스트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배경을 선택할 수 있고 뭐 글자체를 바꿀 수 있다든지 그리고 글자 색도 바꿔서 그거를 이제 SNS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좀 좋다.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 보거나 제가 좀 되게 감명받은 부분 있으면은 그런 거를 사람들이랑 공감하는 걸 좋아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아마 책 보는 분들도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기억나는 문장 같은 거 간직하고 싶어하는 심리?
근데 그 기능을 사실 뭐 소설이나 경영 경제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문장에 줄바꿈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다 줄바꿈이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도록 이제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런칭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뭐 로맨스나 판문화 이런 데서도 쓰시더라고요. 특히 로맨스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로맨스 소설은 대화형으로 된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이제 줄바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장들이 다 붙여서 나오니까 이제 그걸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핵심 대화를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데 대화처럼 보이지 않고 한 줄로 나오니까
이어져 보이니까
네.
그런 거 그럼 바뀌었어요?
그것도 이제 개선해야 되는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장르에 따라서 줄바꿈을 하냐 안 하냐 그걸 요런, 해줘야겠네요.
이런 거 되게 어렵네.
네, 그렇게 해야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개선해주는 거. 사용자들이 또 쓰는 게 눈에 보일 것 같고 SNS에 올라오는 것도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이게 약간 핵심적인 경험으로서의 이북 전자책에 대한 디자인이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하기로서는 아날로그에서 책을 읽는 경험을 이 전자책에서 읽는 경험으로 그대로 치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날로그 경험을 그대로 가져오는 데 주력을 하는지, 아니면 전자책만의 고유한 뭐 경험을 새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주력을 하시는지, 디자이너로서 그런 고민점에 대해 좀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전자책은 아무래도 아날로그에서 그냥 디지털로 전환된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디지털 콘텐츠라는 거에 맞춰서 좀 더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지금 전자책들 보면 다 페이지 넘김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디지털 콘텐츠니까 스크롤로 볼 수 있잖아요.
페이지 있죠. 안 해도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페이지는 사실 종이책만의 어떤 고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뭐 스크롤 모드로 볼 수 있게 기능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콘텐츠만의 그런
장점으로
네 장점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사실 UI 디자인을 하거나 그러니까 UX 디자인 경험 디자인을 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들에 있어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응도 봐야 되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약간 궁금한 게 이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제한점, 한계점들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페이퍼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유저기 때문에 흑백으로만 지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잉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컬러가 없는 이유가?
네. 전자잉크로 되어 있어서 다 흑백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영구적으로 계속 무조건 흑백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컬러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왜냐면 지금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하는데 컬러가 없다는 거는 되게 큰 제약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흑백으로만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잉크 패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색깔이 있는 전자잉크가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이제 그게 시장성이 없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그런 얘기겠네요.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전자잉크는 아무래도 잔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라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계속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나서 정말 컬러 전자잉크의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흑백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적인 그런 비용적인 여러 한계가 있는 거군요.
네.
저희가 보통 UI 디자인 하거나 할 때 되게 중요한 액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게 눈에 띄는 타입 서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컬러를 넣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버튼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흑백으로 처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히어라키, 그러니까 위계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일단 강조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블랙.
무조건 블랙.
네. 헥스코드 00000으로.
100%.
생블랙.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흑백 중에서도 뭐 회색도 사용하고 검정색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강조해야 되는 버튼은 이제 확실하게 검정으로 하고 대신 근데 검정색이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할 경우 또 잔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 잔상 문제가 또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뭐 텍스트만 되어 있는 버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항상 뭐 밑줄이 있다든지 점선이 있다든지 해서 이게 버튼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약간 제약사항 많은 디자인을 하는 고충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없거든요.
아, 맞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요새는. 그냥.
전 페이퍼 처음 이제 지금 프로는 아니고 예전에 페이퍼 라이트랑 뭐 페이퍼 나왔을 때 1세대를 썼었는데 딱 받고 나서 처음에 조금 당황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흑백만 있고 얘네가 아무런 애니메이션이가 없어요. 컷으로 딱딱 넘어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처음 버전은 되게 심했어서 이건 되게 디자인할 때 힘들었겠다. 뭘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있지만 전자잉크가 주는 메리트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종이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장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업무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데 또 업무 외적으로 또 회사에서 디자이너로서 계속 어떤 식으로 문화? 디자이너 문화? 리디북스의 디자인 문화 같은 게 있나요?
내부에서 뭐 일하는
일도 일에 관련된 거든 뭐 다른 거든
일단 네. 저희가 제품이 나눠져 있고 그 제품에 각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I 디자이너들끼리 뭔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끼리 이제 UI 길드라고 해서
오, 길드.
네, 뭐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정기적으로 디자인 스터디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스터디는 뭐 HTML, CSS나 뭐 그런 걸로 자기 사이트 만드는 스터디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는 같이 이제 디자인 관련 책 읽고 그거 관련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뭐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거 같이 나누는 그런 스터디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스터디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뭐 시스템처럼 굳혀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굳혀져서 계속 하고 있고 네. 회사에서 되게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지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 항상 그런 거를 저희는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런 스터디 같은 거를 할 때도 해도 된다 뭐 하고 또 뭐 스터디 끝나고 회식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스터디를 장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요.
근데 뒤처졌는지 그런 걸 어떻게 체크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나는 작년에 비해서 뭐 저번 분기에 비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매번 분기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네.
물어봐요?
뭐 면담 같은 것도 하고 저번 분기 뭐 이렇게 일했다 뭐 저렇게 일했다 이런 부분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거 아쉬웠다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저번에는 안드로이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거 했는데 뭐 이번 분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무것도
네.
안 했다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팀이 작은가요? 이게 소규모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들리거든요.
저희 팀은 한 10명?
디자이너만요? 아니면
아니요
이북에만 10명
디자이너 2명?
네.
나머지 분들 개발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케터분들은 따로 계세요?
아, 마케팅 팀은 따로 있어요.
팀은 따로 있고, 아, 그렇군요.
프로덕트 만드는 팀이니까 그런 거를 관심 있게 장려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디 섹션에서 마지막 질문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리디에서 뭐 어떻게 일하고 저희가 궁금했던 한계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제 리디북스에 계신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어떤 점들이 발전할 것인지 뭘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뭐 이거는 마치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지만 근데 일하고
그러게요.
있는 디자이너가 더 약간 그런 것들을 체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에 이제
맞아요.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램? 그런 것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전자책을 읽는 세상?
이게 아무것도 안 얘기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되게 크게 얘기해. 모두가 읽는. 근데 리디북스는 전자책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전자책을 파는 회사.
전자책을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아날로그 서점이나 그 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종이책이랑 같이, 그러니까 종이책은 항상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집에서도 TV 보고 모바일로도 보듯이 루트가 다양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종이책으로 있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종이책을 샀음에도 또 전자책으로 산 책도 있고.
아, 이미 산 책을 또 이렇게 사는.
편리하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혜님 조근조근 다 잘 설명해 주셔갖고 재밌었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로 지혜님 개인의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아까 살짝 뭐 직길에 글 업로드 하시는 거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면 꼭 지켜야 되더라고요.
약간 대외적인 공표, 네. 선언. 네.
일단 저희 회사에는 기획자가 없다 보니까 네. UI 디자이너가 이제 전반적인 태스크 제안 그리고 그 태스크 기획부터 이제 제품 출시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시각디자인과 전공이다 보니까 좀 더 기획적인 부분, 태스크 제안이나 뭐 이런 쪽이 좀 약하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착실하게 뭔가 기획을 잘 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와. 말씀하시는데 그 뭔가 열정과 열망이 옆에서 엄청 느껴져서 저희 공통 질문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혜님께서 현재 가장 꽂혀 계신 것 궁금합니다.
한 개만
많이 여러 개 하셔도 돼요. 네, 많이 하셔도 돼요.
일단 탁구 치는 거랑요. 지금은 지킬 블로그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녹음 전에 탁구 얘기를 좀 했는데 저도 탁구 되게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혜님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탁구를 되게 그 일반적인 취미
이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열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탁구 매니아라고 들었거든요.
그냥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탁구를 치는 축에 끼지 못하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두 번 1대1 레슨 받고 뭐 주말에 좀 한 5-6시간 친다든지 그 정도여서 네.
아, 그걸 보통
탁구의 매력은 뭐예요? 작은 공?
아니, 탁구는 이기는 게 매력이죠. 근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전조보다 더 발전해서 이 기술을 써서 이기거나
지혜님은 약간 키워드가 발전, 승리, 열망 그리고
지속, 노력. 근데 맞아, 탁구 이기면 진짜 재밌잖아요.
진짜 그 희열이 장난 아니에요. 항상 제가 지던 사람한테 이겼을 때 그 기분. 그거 표정, 진짜
이 표정을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청자분들께서는 목소리만 들으시니까.
근데 저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탁구 잘하는 사람의 스테레오타입에 되게 부합하는 농담인데요. 예. 네. 나중에 한번 쳐보고 싶어요. 지인님한테 한 수 배워보고 싶네요.
같이 쳐요.
네. 전 그 자리에 관객으로서 참여하겠습니다. 재밌거든요. 보는 건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 쓰시는 것.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킬 블로그 만들고 나서 네. 되게 문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디자이너도 만드는 지킬 블로그라는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네. 그게 쓰게 된 게 제가 만든 걸 보고 어떻게 디자이너가 만들었어? 나도 만들고 싶은데 혹시 관련돼서 글 올려주면 안 돼? 뭐 스터디하자 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글을 쓰게 됐고 또 지킬 스터디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게 리디 회사 블로그에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또 운영하시는?
제 블로그에 올라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네.
나중에 같이 팟캐스트 디스크립션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떠셨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전혀 듣는 이로서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많이 재밌는 네.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아주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녹음을 해봤고요.
저는 리디 쪽 궁금한 게 좀 많았거든요. 아까 뒤쪽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제한적인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 개인적인 소감은 지혜님에게 투사가 되어 한없이 차분해졌다는 거. 지혜님 따라가는 닮아가는
가끔씩 에피소드가 그런 밸런스도 있고
그쵸 네,
들뜬 것도 있고 차분한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오늘 왠지 밤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오 약간 그런 것도 있네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